오늘 함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은 길었지만 설교는 제 시간에 끝날 것임을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아직 유치원에 다니던 시절에 한 권의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의 성경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책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영어로 I am, 즉 스스로 계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 제목이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스스로 계신 분이 성경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성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표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이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저는 이 표현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3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모세의 초기 생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한 겸손한 사람 했던 모세를 만나신 사건과 그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이루기 전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모세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구약성경 전문학자이자 성경연구가인 존 제이 데이비스는 모세의 탄생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일반적으로 3개의 40년의 기간으로 나누어 설명됩니다. 첫 번째 40년은 그의 출생부터 바로의 궁정에서 성장한 그 시기까지를 다룹니다. 그는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어서 외국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언이었지만 특권과 풍요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누렸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과 이에 대응되는 신약의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5절은 모세의 첫 번째 40년의 삶을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두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도 성경으로 함께 표시해 주셔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전반부에는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의 궁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 가운데 하나였던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또한 이 구절은 모세가 말과 행위에 능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왕족으로 입양되어서 높은 지위와 특권을 누렸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23절에서 우리는 모세가 히브리 백성과 그들의 고통에 깊은 관심과 연민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얼마나 오랫동안 혹독한 노예 생활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당시까지 적어도 75년 이상 억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곧 모세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그 내내 자신의 형제가 애굽의 통치 아래서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며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모세에게 교육과 부와 권력을 제공했던 바로 그 애굽 사람들이 그 동족을 노예로 억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모세는 40세가 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하며 히브리 백성에게 보여준 긍휼과 관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동족이 겪는 고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본문인 구약의 본문인 출애굽기 2장 11절로 돌아가 보면 모세가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서 보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감독하다, 살피다, 조사하다라는 의미로 설명되며 어떤 대상을 마음에 두고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면밀히 고려하는 뜻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은 단순히 왕자의 마차 위에서 무심히 내려다보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히브리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는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11절에 나오는 치다라는 단어는 치다, 공격하다, 구타하다로 번역될 수 있으며 때로는 죽임과 관련한 강한 폭력행위에도 사용되며 출애굽기 2장 12절에서 사용된 방식과 유사한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결국 히브리 노예가 애굽 감독관에게 잔혹하게 맞고 있는 장면을 본 모세는 마음에 깊은 긍휼을 느꼈고 그 결과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행동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우린 여기에서 모세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분노로 이루어진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주위를 둘러보아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행동했습니다. 둘째로 그는 애굽 사람의 시신을 모래 속에 숨겼습니다. 이는 분명히 의식적이고 계획된 행동이었으며 당시 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절인 출애굽기 2장 13절에서는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하루 전에 모세가 한 행동을 생각해보면 자기 형제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본 모세의 반응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놀랍지 않게도 그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고 말하며 그를 책망합니다. 사도행전 7장 26절의 병행 구절은 이 장면에서의 모세의 동기를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모세는 두 사람 사이에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세우려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싸움을 멈추라고 한 권면을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그에게 도전하는 반응을 보였고 이는 모세를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세는 당시 외국 왕실의 양자로서 권위와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미 히브리인 한 사람을 애굽 사람에게서 구해주었고 더 나아가 다 자신의 동족을 위해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시신까지 숨겼습니다. 따라서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의 충성심과 감사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거절당했고 직접적인 도전을 받았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그들은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자신들의 분쟁에 개입하였을 때 모세의 권위 자체를 문제를 삼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모세가 단지 전날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자신들도 죽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그의 동기까지 의심하고 비난합니다. 모세의 반응은 출애굽기 2장 14절에서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경의, 존경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며 구약 성경에서 상당히 자주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단어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깊은 불안과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낼 때도 사용됩니다. 이 본문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강한 두려움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의 시체를 몰래 숨기며 조심스럽게 일을 처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퍼져 있었습니다. 전날 그가 한 행동은 결국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왕족의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애굽 사람을 죽인 죄로 인해서 심각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우리는 바로가 이 사건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는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미디안은 애굽의 동쪽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옆 동네로 하루 만에 이동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한 거리를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 300km에서 600km 사이로 추정됩니다. 미디안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정도 거리를 여행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가 얼마나 생명의 위험을 크게 느꼈는지를 보여줍니다. 모세의 두려움은 충분히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그를 죽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겨둔 것을 생각해봅시다. 모세는 왕자였습니다. 그는 부와 권력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이틀 동안의 중대한 사건들을 생각해보면 그의 정신상태가 얼마나 큰 충격 속에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애굽 제국의 긴 손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두려움 속에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결국 탈출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에 머무는 동안 스포라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로 섬기게 됩니다. 이 시기는 그의 인생에서 다음 40년을 이루는 기간입니다. 그 사이에 모세를 죽이려 했던 애굽의 바로는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나아지게 했을까요? 우리 대부분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답은 아니오입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22장 23절에서 하나님께 신음하여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40세였을 때 히브리인들을 보호하려 했던 그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애굽에서 도망자가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그 시기의 모세를 정리해보면 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왕족의 삶을 누렸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동족을 향한 긍휼과 연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한 그의 행동에 인해 그는 오히려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왕자로 시작했던 그의 삶은 광야를 떠도는 목자로 마무리되었고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그에게 큰 내면의 훈련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모세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의 첫 40년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긍휼, 의심, 불확실함, 그리고 두려움까지도 모세는 이 초기 삶의 시기에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 역시 인생 속에서 한 번쯤은 모두 경험해 본 것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도 공유하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누구도 실제로 노예 생활을 해본 사람은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인생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겪는 고통을 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렇게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사용된 동일한 단어로서 그들이 겪는 고통의 깊이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에서 시험과 환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짖을 것을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함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합니다수고하고무거운짐진자들아다내게로오라내가너희를쉬게하리라아멘하나님은단순히우리에게나오라고하시거나그분을부르라고하시는것만이아니라우리의기도가단지들려지는것에그치지않고실제로응답될것이며우리가쉼을얻게될것임을분명히말씀하고계십니다따라서이스라엘백성이하나님을택하신백성이었던것처럼우리역시믿는자들로서하나님께직접나아갈수있는특권을가지고있습니다우리는우리의모든고통과짐을그분께내려놓고맡길수있습니다이제다시본문의말씀으로돌아가보겠습니다광야에서약40년을보낸후에하나님께서는이제모세를다시부르셔서자신의뜻을이루시고아브라함과맺으신언약을성취해가십니다출애굽기3장초반으로들어가보면모세는들판에서양떼를치고있습니다그때그는시내산에있었고출애굽기3장2절에보면여호와의사자가그에게나타난다고기록되어있습니다그사자는모세에게떨기나무가운데서타오르는불꽃으로나타나며그중요한점은그나무가불에타면서도소멸되지않는다는것입니다이것은초자연적현상이었습니다여기서여호와의사자는누구일까요여호와의사자는성경의여러곳에서등장하며그정체에대해서는다양한견해가있습니다한가지가능한견해는이것을하나님이창조하신천사를보는것입니다천사로보는것입니다그러나출애굽기3장의경우에는이것이항상일관되게받아들여지는견해는아닙니다오히려더널리받아들여지는견해는여기에여호와의사자를하나님그분자신으로이해하는것입니다실제로창세기13장16장22장등의본문에서여호와의사자를만난인물들이곧자신이여호와앞에서있음을고백하는장면들이이를뒷받침합니다이러한이유로여호와의사자는종종그리스도의현현으로이해되기로하는데이것은구약시대에나타난메시아혹은그리스도의임재와나타남을의미합니다여호와의사자를하나님을이해하는견해는출애굽기3장이후에본문에서도더뒷받침됩니다출애굽기3장5절에서이떨기나무는모세에게신을벗으라고명령하며그가서있는곳이거룩한땅임을선언합니다이는성경에서거룩이라는단어가처음사용되는중요한장면입니다또한거룩한땅이라는표현은성경전체에서단두번만등장하는데또다른한곳은사도행전7장33절입니다사도행전에서스데반은모세가하나님과대면했던이동일한사건을다시언급하고있습니다여호와의사자가누구인지에대한혼란은출애굽기3장 6절에서더분명하게정리됩니다그떨기나무는모세에게말씀하시며나는내조상의하나님곧아브라함의하나님이삭의하나님야곱의하나님이라고밝히십니다이말씀은하나님께서모세에게실제로누가말씀하고계신지를분명히알려주는동시에그분이그의조상들인아브라함이삭야곱과인격적인관계를맺으신하나님이심을다시상기시키시는것입니다하나님은모세에게자신이아브라함에게약속하신바로그하나님의심을보여주고계십니다창세기12장2절에서하나님은아브라함에게그백성을큰민족으로만들고복을주겠다고약속하셨습니다마찬가지로하나님은이삭과의언약도상기시키십니다창세기26장4절에서하나님은내자손을하늘의별과같이번성하게하며내모든땅을내자손에게주리니내자손으로말미암아천하만민이복을받으리라하고말씀하셨습니다약속하셨습니다마지막으로야곱의언약도상기시키십니다창세기28장14절에서15절에서하나님은또이렇게말씀하십니다내자손이땅에티끌같이되어내가서쪽과동쪽과북쪽과남쪽으로퍼져나갈지며땅의모든족속이너와내자손으로말미암아복을받으리라아멘결국하나님은모세에게자신이바로그조상들에게언약을주셨던하나님이심을밝히심으로써지금그앞에계신분이어떤하나님이신지를분명히알게하신것입니다하나님께서는단지조상들의하나님이심을보여주실뿐아니라모세의아버지의하나님이심도드러내고계십니다이는그의 생물학적인아버지인아브라함을의미하며결국하나님께서모세자신의하나님이심을포함하는것입니다 72역에서 이 스스로 계신 분이 해당하는 I am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에고 에임이로 번역되며 히브리어로 에고 에임이며 이는 나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자이다 라는 지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단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도 모세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깊은 반응으로 이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천사를 대하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선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부르심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모세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최근에 의류는 크레이그 허킨스의 크리에이션 리서치 팀의 한 사람이었던 크레이그 허킨스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수명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또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평생 동안을 함께 하셨고 이는 수백 년에 걸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분이 그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함께 계신 하나님, 곧 편재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세와도 동일하게 항상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성경의 모든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 더하여서 그분이 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것은 각 사람과 개인적으로 매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셨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인물들이 성경의 특별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졌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도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제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신 후에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과 탄식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십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모세에게 자신의 계획을 다시 설명하시며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사역에 동참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와 같은 부르심 앞에서 모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 잠시 한 걸음 물러나서 모세가 처한 상황을 돌아봅시다.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양자로 자라며 부유한 환경과 교육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민족에 대한 깊은 긍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너무 강해서 결국 애굽군인과 맞서서 자기 민족을 보호했고 그 과정에서 그 애굽사람을 죽인 뒤에 시신을 숨기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바로에게 쫓기게 되었고 당시 바로는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모세는 두려움 속에서 수백 킬로미터 동쪽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두려워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뒤에 그는 시내산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중에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불꽃을 만나게 되며 그 불꽃은 그를 부르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40년 전에 도망쳐 나왔던 바로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로를 대면하고 자신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이미 80세의 나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압도적인 일이었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완전히 부족하다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의 반응에는 이러한 내적 혼란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1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이 의심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매우 인간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안심시키시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흥미로운데 여기서 이 반드시라는 표현은 확실히 반드시 진정으로라는 의미를 강조하며 종종 맹세적인 표현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비록 제가 성경 문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 이 단어의 시제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단어는 과거 시제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것은 바로 미래 시제 또는 현재 시제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미래 계획을 성취하도록 명령하고 계신 상황을 고려할 때에 이것을 미래 시제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치 맹세하듯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 후반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가지 표징을 주십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는 결국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응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생각에 어떤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1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포로 상태에서 인도해내게 하신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합니다. 만약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자신을 보낸 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명을 맡기신 분이 누구인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낯선 사람이 갑자기 집 앞에서 찾아와서 나는 당신과 당신 가족을 이 집에서 데려 나가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저와 함께 떠나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문 앞에 나타난 이 낯선 사람이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야 한다면 그를 보낸 사람은 매우 중대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계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과 존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선언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영어로 I am that I am과 I am 이라고 이제 써 있는데 이것이 모두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야훼로 부르는 이름과 연결되며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로 발음합니다. 모든 이름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실 뿐 아니라 여기서는 그분의 본질과 존재 자체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사명을 수행할 때에 필요한 권위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으며 영원하신 존재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서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며 미래에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어떠한 창조자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응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존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시작이 있고 또한 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돌봄과 보호에 의지하여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께서 과거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며 당시에 가졌던 강한 신념과 생각들을 떠올려보면 지금도 그때와 완전히 동일한 생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분명히 삶 가운데 변화의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르라 라는 구절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분명 우리는 변화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불변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소개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영어로 번역하면 표현이 다소 어색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이 명령을 내리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도록 보내신 분은 어떤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관한 표현은 인간과 본질적으로 너무나도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말로 표현하려고 해도 유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과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사이의 차이를 완전히 이해하거나 온전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사명을 생각해보면 모세가 느꼈을 두려움과 철저한 무력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가 이 생에서 겪었던 불확실성과 고난의 경험과도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에서 시험과 고난을 겪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항상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인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한 가지 예는 현재 우리의 교회가 처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10개월째 담임 목사님 없이 지내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흔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일부는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에 있는가라고 의문을 품었을 수도 있고 교회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거나 심지어 두려움을 느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상황이 모세가 겪었던 상황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40세 때에 자신의 민족에 대한 궁휼 때문에 삶이 바뀌는 큰 사건을 경험했고 자기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충동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선택된 사람임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순간 모세가 동족을 보호했던 때에 그를 사용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젊었고 교육을 잘 받았으며 권력의 위치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아니라 다른 때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40년 후에야 그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여전히 영향력 있는 젊은 애굽의 왕자 대신에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80세 목자를 선택하신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은 모세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에 그를 성숙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했으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실제적인 환경까지 익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한 계획이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목회 공백 기간이 또 다른 40년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저는 이 목회자가 없는 기간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기를 권면합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간절히 부르짖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의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우리에게 목회자를 보내주실 때에 이 성장의 과정을 거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에 더욱 깊이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보내주실 때에 보내주신 분을 귀하게 여기고 잘 돌보며 지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호프교회에서 참으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블리 홉 그 주보의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떨기나무, 즉 그 불타는 그 가시덤불의 문장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상징입니다. 이 이미지를 볼 때에 우리는 흔히 이것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난 이야기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비록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해될 수 있지만 저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생각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위대한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참된 성품을 드러내시고 모세를 사용하여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위대하신 스스로 계신 분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삶 가운데 겪는 모든 것, 기쁨과 고난, 그리고 무거운 짐들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비록 그것이 선하고 귀해 보일지라도 단순히 우리가 이루고 싶은 계획이나 목적을 그분께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심을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히 함께 계실 분입니다. 그분은 변하시지 않으시는 주권자이시며 항상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큰 위로가 되는 이유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다르신 분임을 인정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해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